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배에 앉으시고,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바닷가에 선, 그런 상태에서 베푸신 천국의 비유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비유와 상당히 비슷한 것들도 있지만은 그 의미하는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씨를 뿌리는 밭의 비유에서는 씨가 떨어지는 곳이 의미하는 것은 각자의 마음이었지만은 여기서는 바로 세상을 의미하고 지난번의 씨앗은 복음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비유하는 씨앗은 하나님의 자녀와 원수 마귀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의 비유는 씨가 떨어지는 밭이 문제였다면 여기서는 같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8장 22절에 노아의 홍수가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사실 이 비유는 농사를 경험해 본 사람들에게는 가장 친근하고 일반적인 익숙한 내용입니다. 저는 어려서 보리 농사를 짓는 것도 봐왔고 벼 농사를 짓는 것도 봐왔습니다. 그래서 보리밭에 나는 귀리 귀보리라고도 하지요. 벼와 함께 자라는 피가 나는 것을 봤는데 언제나 보리밭의 귀리나 벼논의 피는 알곡인 보리나 벼보다도 훨씬 건강하게 더잘 자라는 것을 보곤 했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가장 일반적이고 저에게는 익숙한 내용이라서 이해가 더 가까이 옵니다. 이렇게 가장 일반적인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가장 신령한 의미를 일깨워주고 계시다는 것 또한 주님의 가르침의 특징이지요. 이 역사 속에서 선과 악이 세상 끝까지 함께하고 있음을 비유하시는 말씀이시면서 하나님의 바친 교회 속에 좋은 씨앗과 함께 가라지가 자랄 수 있는 경계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이라 그렇게 말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비유 중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해설을 하신 비유 중에 한 내용이라는데도 역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24절에서 25절, 그리고 37절에서 39절 상반절에 주님께서 이 비유를 직접 해설하고 계신 내용인데요. 좋은 씨와 가라지의 출처를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을 듣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24절 25절 그리고 37절에서 39절 상반절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만드신 피조 세계에 언제나 좋은 것들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결코 속된 것이나 죄악된 것이나 인간에게 해가 되는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요, 당연히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한 가지 한 가지를 지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심으로써 창조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31절에 그렇게 확인해주고 계십니다.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이라 했는데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이라고 했고 이를 해설하시기를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을 괴롭히고 악한 것들은 바로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뿌려졌다고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동산 이름 자체를 환희의 동산이라는 의미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과까지 풍성히 두셔서 마음껏 그리고 영원히 기쁨과 환희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실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간격일 뿐 그런 복된 동산에 악한 씨가 뿌려지게 되는 내용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내용인데요. 에덴에서부터 적어도 하와의 마음에 사탄의 악한 씨가 뿌려지기까지는 이 땅에 좋은 것들 뿐이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25절에 라는 내용을 보는데요. 특히 주님께서 해설하시는 내용에서 이를 더욱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이 38절, 39절 상반절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좋은 것 주시려고 하시지만 언제나 어둠의 세력은 틈을 타서 가라지를 심는 악한 짓을 세상에서 쉬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열심으로 생명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라는 경계 역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인 잠을 경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둠의 시간과 역사, 어둠의 장소는 마귀의 활동 무대여 가라지가 뿌려질 수 있는 경계의 시간입니다. 언제나 죄는 어둠 가운데 일어납니다. 광명에선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심각한 일들은 적습니다. 가라지는 언제나 잘 때 뿌려짐을 명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영혼의 잠을 자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변할 수 없는 확신은 악한 자들의 역사는 언젠가 끝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틈만 나면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 마귀를 결박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이 땅에 가득하게 하셨지만 마귀가 결국 하와의 마음에 가라지를 덧뿌림으로써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가시와 엉겅퀴가 난 세상,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에 적절치 못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로 가득 탄 이 세상, 사람들은 결국 죽음으로 가게 되었고 계속 잔여를 낳지만 사망에 받쳐지는 생명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결국 가라지가 뿌린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죽게 된 인간들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보혈이 이 땅에 뿌려지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치신 것, 이것도 역시 죄악 속에 죽음 속에 주님께서 주신 좋은 씨앗입니다. 그러므로 악의 세력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묶임을 당하고 남은 발악을 다하면서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온갖 방해 공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절망적이지 않은 사실은 좋은 씨와 가라지를 해설하시는 말씀 속에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는 말씀은 본질적으로 종자가 변할 수 없음에도 여기서 아들들이라고 천국의 아들들,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할 수 있는 변화의 가능성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심성 있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힘을 다해 이 역사의 밭에 좋은 씨를 심고 영광과 기쁨의 추수의 날을 기다리는 소망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부분은 오늘 본문 26절에서 29절인데요. 가라지를 마지막 추수 때까지 두는 이유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나쁜 것들을 허락하시는가? 왜 악을 허락하시는가? 왜 이것을 속히 제거하시지 않으시는가? 이런 의문들을 갖습니다만은 거기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라지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가라지는 곡식과 함께 자랍니다. 가라지의 특징은 곡식과 함께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가라지가 밭이 아닌 산이나 딴 곳에 자란다면 그것을 뽑아낼 이유도 없겠죠. 근데 가라지는 항상 곡식과 함께 자란다는 사실이죠. 가라지의 특징의 두 번째는 결실할 때까지는 곡식과 구분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좀 과격한 얘기겠지만은 교회 속에 안타깝게도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란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를 하거든요. 그러나 마지막 추수 때가 될 때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는 어느 사람이 가라지인지를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역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가라지의 특징의 세 번째는 농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날 때부터 가라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도 보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럼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그 종들은 가라지가 나면서부터 알고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려서 지금처럼 이앙기나 콤바인 같은 기계가 없는 그 논에서 벼농사를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봐왔는데요. 먼저 모판에서부터 피사리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모판에 피사리를 하는데 벽실을 뿌려두면 반드시 그 사이에서 피가 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나는 피가 아니고 곡식이 한 종류죠. 알갱이가 까만 그런 것이 피인데요. 이 모판에서 피를 갖다 뽑다 보면 전문가의 눈으로서는 그 피를 식별할 수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게 피 같고 저게 벼 같은 그런 어떤 혼동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좀 더 익숙한 농사꾼들은 피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뽑아보면 뿌리에 벽씨가 달려있는 것은 그건 벼고요. 피는 그 뿌리에 까만 피 알갱이가 역시 따라 나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도회지에 살다가 시골에 농사를 도우러 왔던 그런 자녀들은 피사리 시켜놓으면 전부 벼를 뽑습니다. 그것은 거의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농사를 하는 전문가들은 피인지 변지를 분명히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리밭이나 변론을 보면 가장 구체적으로 일반인들조차 모두 구분할 수 있는 차이는 바로 결실할 때, 즉 이삭이 나올 때입니다. 보리밭의 귤이나 변론의 피는 곡식보다 반드시 키가 더 커서 귀리는 보리 이삭보다도 더 높이 이삭을 내고요. 피도 역시 벼 이삭보다도 훨씬 키가 크게 이삭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숨길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열매라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7장 16절에 18절에 이미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라지는 절대로 알곡의 결실을 할 수 없고 알곡 역시 가라지의 결실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한 구분이 결실할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자연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열매가 실체를 폭로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씨앗도 가라지도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농사법은 잡초를 뽑아주는 것이 농사일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지나칠 수 없는 사실은 언제나 가라지가 곡식보다 더 왕성하게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일손을 핑계로 주로 제초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환경적으로나 곡식에나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은 가라지를 뽑는 일은 결실할 때에는 사실 불가능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대개의 가라지의 뿌리들은 곡식의 뿌리와 얽혀 있어서 주님께서 비유로 주신 경계가 추수를 앞둔 시기에는 어렵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것은 비단 종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에 악이 이렇게 우성하도록 왜 버려두시느냐? 그렇게 항의하는 사람들은 비단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이 일조차도 택한 백성들을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밭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은 우리 각자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존해 주시기 때문임을 확신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이 말씀에 생각하는 것은 30절 그리고 39절 하반절에서 43절의 내용인데요. 알곡과 가라지의 처리가 분명할 것이다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라. 그 다음에 39절 하반절에서 43절을 다시 보면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은 좀 더 분명히 좋은 곡식과 가라지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가라지의 악영향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계십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셨는데 가라지가 먼저 불사르기 위해서 단으로 묶이고 곡식은 내 곳간에 넣으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바로 내 곳간, 하나님께서 알곡들 같은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천국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를 다시 해설해서 이르시기를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끝에 이 세상 속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어 보였던 것들이 환연하게 구분을 갖게 되고 각자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우리는 이 내용에서 역시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사람보다 유용하게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불순종으로 타락한 일련의 천사들 외에는 철저한 순종을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과 같은 특권을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런 사실을 읽을 수가 있죠. 모든 천사들은 부르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에 추수꾼으로 가라지 같은 어둠의 세력을 섬멸하는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은 천사들을 쓰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들을 천사들보다 유용하게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유용한 하나님의 도구로 역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신 내용을 해석하시면서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신 말씀에서 두 가지의 가라지들의 역할을 말씀하고 계신 사실입니다.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자들인데 이 두 가지는 언제나 주님께서 경계하셨던 항목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그랬는데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마태복음 18장 6절 7절에서 그렇게 경계를 하셨고 이 사실을 바울사도의 경계에서도 읽습니다. 바울사도는 남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경계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실족시키는 일을 인하여 형벌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자신은 적어도 실족시키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평생 하지 않겠다 이런 각오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형제자매건 어린아이건 실족해 하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것임을 이 비유에서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랬는데요. 더불어 어디서나 한결같이 경계하시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산상보훈에서도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리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역시 산상보훈의 내용에서 말씀하심으로써 불법을 행하는 것이 결국 가라지의 역할임을 아울러 경계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것은 마지막에 풀무불에 들어가야 될 죄악의 일들임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마지막 추수 때를 향하여 달려가는 역사 위에서 이 두 가지의 경계를 우리 삶 속에 또는 교회 속에 점검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곡들에게는 영광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오늘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데요. 역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을 헤아려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다니엘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에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넘어지게 하는 것은 지옥에 갈 길이라면 많은 사람들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밭에서 충실하게 결실한 알곡들에게도 같은 귀한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은 다 아름답고 좋은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방심한 하와의 마음에 가라지를 덧뿌린 마귀는 잠자는 어둠의 시간과 장소마다 계속 가라지를 덧뿌리는 역사를 이 역사의 마지막 주님께서 의의 심판을 위해서 재림하실 때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역사의 중심에 보내셔서 생명의 씨앗을 지속적으로 뿌리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3장 7절에 10절에 그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씨로 인한 하나님의 자녀와 어둠에 속한 자들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랬거든요. 지속적으로 이 역사 속에 가라지를 뿌리는 이 마귀의 일을 완전히 섬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악을 제하실 수 있으신데도 악을 뿌리 뽑지 않은 이유는 역시 좋은 알곡들을 다칠까봐 아끼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의 마지막까지 좋은 씨앗과 가라지는 함께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의 좋은 씨를 뿌리는 일에 더욱 열심히여야 함을 도전받습니다. 왜냐하면 가라지가 계속 뿌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염려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복음의 씨앗을 더 열심히 뿌려야 한다는 이유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추수 이후에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통치를 이사야를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 65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가라지로 인해서 넘어지게 하는 일, 불법을 행하는 일들이 이 역사 속에서는 계속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알곡, 성도들이 들어갈 하나님의 곳간에는 해암도 상암도 없을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좋은 알곡과 가라지의 결국은 분명히 다름을 알고 추수 때가 다가오는 이 역사의 밭에서 우리 좋은 알곡을 키워서 또 뿌려서 하나님의 곳간에 추수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